창세기 27장 1절부터 29절까지 읽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요. 우리 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약점들을 어떻게 이용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좀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여러분 야곱이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을 가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쌍둥이 아들이 태어날 때 보면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는 작은 놈이 더 잘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작은 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흘러가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삭이 이걸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예? 당연히 알았죠. 그 부인 리브가도 알았고 또 이삭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흐르는 걸 보면요. 분명히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더 좋아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에서에게 사냥해 갖고 오면 축복하겠다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지금 에서는 성경에 나온 거 보면 에서는 사냥꾼이에요. 그렇죠? 이 그 와일드라이프. 아주 그냥 이 밖에서 그런 남자다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살펴보면요. 이삭은 별로 성품이 그렇지 않았어요. 예, 이삭은 아주 온유하고 그런데 에서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가 없는 거 가진 사람한테 끌려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의,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성격 중에 내가 좀 이런 성격이 좀 이랬으면 좋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국에서 나서 17살까지 자라다가 미국을 왔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있을 때 저의 모습하고 미국에 와서 처음에 10년 동안의 모습하고요. 10년도 아니야. 그렇죠. 한 10년 동안의 모습하거든요. 거의 정반대예요. 그게 뭐냐, 무슨 뜻이냐면 저는 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집안에서, 그리고 특히 저희 친가 쪽은요. 이건 무슨 씨족 사회처럼 다 거기 살았어요. 한 동네에서. 그래서 뭐 제일 먼 데가 저희, 물론 뭐 막내 저 고모는 청주에 사셨지만 나머지 분들은 다, 저희 고모님들은 몇 분이 한 걸어서 10분 거리 다 거기에, 같은 교회도 다 다녀요. 할머니 할아버지 큰아버지는 걸어서 한 30분 거리. 그런데 교회는 그 중간 정도에 있고 다 거기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가면 오상 누님 손자, 권사님 손주, 저희 할아버님이 수석 장로님이셨고, 저희 할머니가 할아버지보다 연세가 더 많으셔.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19세기 분이니까. 19세기 말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할머니는 더 연세 많고, 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 많이 살피시고 그래서 교회 최고 어른들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을 말없이 복필하시고 그랬던 분이고, 저희 고모님도 다 뭐 집사 권사님들이시고. 그러니까 저는 주일학교를 다녀도요, 그냥 아이 하나가 아니에요. 예, 제가 2학년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요. 선생님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얼굴은 생각나요. 그 공과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끝난 다음에 이제 반별로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친구랑 조금 다퉜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를 한쪽 구석으로 이렇게 끌고 가요. 그러더니, 야, 상윤아, 너는 할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할머니가 권사님이시고, 그러니까 네가 좀 본이 돼야지. 친구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저는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 성경 공부, 성경 퀴즈 대회, 뭐 암송 대회 그러면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도 못 하고 성격이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원래 성격은 제가 어머니를 성격은 많이 닮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평안도 분이시거든요. 꽉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누르고 누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뭐 모르는 거 있어도 손을 못 들어요. 그렇게 나선 성격은 활달한데 그렇게 좀나 스스로 이렇게 좀 제한하고 좀 그렇게 자랐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얘기도 못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로망이 있죠. 예. 나도 아, 저렇게 좀 친구들 보면 할 얘기 탁 하고 그러면 멋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17살 때 미국을 왔는데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비행기 타고 오는데 저 자신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잖아요. 그때 미국을 와볼 수가 있습니까? 무슨 그냥 뭐 영화나 이런 데서 조금 보는 것. 그것도 뭐 그렇게 자세히 지금처럼 그렇게 그것도 아니고 77년도니까. 그래서 오는데 새로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다가 제 성격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도 좀 얘기할 거좀 하자. 그리고 딱 도착하니까 아무도 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제가 성격이 어떤지, 뭐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랬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한 번씩 툭툭 하고. 또 그때만 해도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서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볼수 있는 게 기회가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나중에 막 비디오로 한주 지난 거 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벌써 80년 몇년 됐을 때고 그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행하는 노래 막 조크 이런 거 하니까 막 애들이 뒤집어지는 거야. 그때는 그랬거든요. 새로우면 와, 그러니까 신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있는 그냥 툭툭 던지니까 저도 속 시원하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항상요, 중용을 지키지 못해요. 마치 여러분 이렇게 줄에다가 추를 달고서 이쪽에 있다가 탁 놓으면 가운데 딱안 쓰잖아요. 쓱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다 쑤셔 놓는 거야, 사람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삭이 자기의 그런 어떤 소프트하고 미크한 그런 성품, 그런 거에, 그게 좋은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쪽에 있는 그것을 이렇게 아쉬워하고 그런 게 있었던. 근데 에서가 딱 그렇거든. 야, 그러니까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도 육신적으로 끌리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 둘이 듣는 분 계세요, 혹시? 아들, 솔직히 어떤 아들이 더 예뻐요? 더 마음이 가?
지금은 똑같은데 옛날엔 작은 아들.
그랬었어요? 보통 엄마들은 큰 아들 쪽으로 쏠리거든요. 엄마들은. 대부분 엄마들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하도 큰 놈을 끼니까 엄마는 그럼 반대로 가지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엄마는, 그리고 또 야곱은 이게 완전 좀 세상에 이런 표현에 죄송한 이 남자 새끼가 말이야. 앞치마 하나 두르고 부엌에서 엄마 치마폭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마마보예, 이게 완전히. 엄마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가끔 가다가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을 때 있죠. 예? 그런데 그거를 가만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어디서 그런 아이의 성품이 나왔는가?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키운 거예요. 맞죠? 사실 우리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아, 참. 제가 우리 아들 둘 키우면서 이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는 저하고는 반대예요. 제가 아까 전 교회에서 그렇게 막 하면서도 전 교회 생활 중심으로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았죠. 우리 아들들은 많은 그 PK들, 목사 자녀들이 그렇듯이 그냥 완전히 가버렸어요, 그냥.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러니 제 속이 얼마나 뒤집어집니까? 예? 그런데, 가만히 그 아이들의 모습, 또 제가 과거의 저의 모습.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자랐다 그래도, 그거에 대한 그 반사작용으로 제가 생각이나 행동으로 나왔던 것들이 있지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면, 나의 그런 모습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나왔겠구나. 이게 당연히 보여요. 우리 큰 놈이 처음에 차를 사가지고 그냥 가는 데마다 사고 내고, 막 아침에 일어나면 차 엉뚱한 데 파킹하고 차가 토호에 가고, 와, 속 뒤집어지죠. 그리고 막 운전을 하는데 그냥 팍 해가지고 앞차 들이받고 막.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덜 했어. 사고는 적게 냈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 운전면허 제가 미국 와서 땄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17살 때 왔으니까. 그럼 처음에 뭐 해요? 운전 그거 하려고 그러면? 예? 아니, 연습하려면 뭐 해야 돼요? 예? 그렇죠. 퍼밋 따야 되잖아요. 리튼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 뉴욕에서 땄거든요. 근데 뉴욕에는 운전하기가 여기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훨씬 어렵죠. 전 리튼 테스트 보는 장소 DMV가 저희 집에서 한 30분 가야 돼요. 30분. 리튼 테스터 갈타보 그거 보러 갈때 혼자서 운전해서 갔어요. 아니, 면허는 둘째 치고 지금 퍼밋도 없는. 그리고 뭐 진짜 와일드하게 했던 건 말도 못 하고요. 아예 오죽하면 하이웨이에서 투라인이에요. 가는데 이렇게 저먼 데를 이렇게 가는데 앞에 놈들이 장난으로 둘이서 이렇게 하고 안 비켜주는 거야. 가운데로 빠져나왔어요. 가운데로. 그거는 깡도 아니고요. 미친 짓이죠, 솔직히. 글쎄,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하니까 우리 애들이, 그래, 뭐그 정도야.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자녀는 어쩔 수 없이 부모의 그 부모가 만들어 놓은 분위기에서 자라는 거예요. 예. 지금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이 나왔는데 그 아이들의 장점, 단점이 다 부모로부터 온 거예요, 결국은. 또 물론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 환경조차도 부모가 만든 환경이죠, 대부분이. 그렇죠? 여러분, 요즘은 훨씬 더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이들이 뭐 인터넷이나 학교 친구나 뭐 이때는 어땠을까요? 무슨 뭐 공립 학교가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오롯이 부모의 영향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삭과 리브가가 이삭은 큰아들 에서 그 리브가 엄마는 작은아들 야곱을 끼고 돌았어요. 물론 좋은 것도 있어요. 야곱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믿음이 있던 사람이 없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도도 했을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야곱의 그 뭐랄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그래요. 아이들은 단순해요. 아이들은 단순해요. 그래서 어른들 세대하고 우리 아이들, 아이들은 뭐 성경 지식도 별로 없고 뭐 신앙 연조도 짧고 그렇지만 믿음이 훨씬 작지만 더 순수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 이 청소년들을 많이 오래 지도하면서 본 게 뭐냐면 부모 세대는요, 열심히 막 이런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도 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막 은혜도 받고 다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가 탁 터진다 그러면 인본주의로 싹 빠져버려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요, 안 그래요. 보통 보면 맨날 그냥 놀는 것 같고 예배 시간에도 딴짓 하는 것 그러는데 진짜 무슨 일이 딱 터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찾아요. 조금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누가 믿음 좋은 건가? 한 번은요, 우리 큰놈이 한 4학년? 요때 그때 우리 교회 파킹장이 꽉 찼을 때 그때. 그런데 예배 끝나고 어른 예배는 안 끝나고 이제 친구랑 둘이서 밖에서 뒤뜰에서 뭐 하다가 이상한 돌을 발견한 거예요. 이상한 돌, 돌이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지층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궁금한 거예요, 애가. 이걸 어떻게 깰까? 그래서 볼까? 둘이서 하다가 아이들 수준에 이거를 높이 던져서 떨어지면 깨지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던졌는데 어떤 차 유리를 착 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배 그 끝나고서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지금 교회 그 어떤 차가 깨졌대. 제가 전체 행정을 맡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저한테 제일 먼저 보고 가고요. 그래서 가봤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누구랑 누구랑 우리 아들놈이랑 그 친구랑 이렇게 됐다고. 우리 아들 찾는데 없는 거예요, 이놈이. 아무리 찾는데도 없는 거예요. 뭐 교회 위층 아래층 다 찾고 밖에도 없어. 이놈이 어디 갔나.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어디 그때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곳에 그게 있어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걸 봐요. 지금 우리 애들 믿음에서 많이 떠나가 있어요. 우리 자랄 때보다. 그런데 그 안에 그게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둘째 놈이 보통 우리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라니까 20살 넘고 그러니까 그때 탁 얘기하죠. 이제는 더 이상 자기네한테 Don't tell me what to do. 아이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냥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냥 기도만 해달래.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그 다음부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 안에 뿌리가 있구나. 또 하나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가 이렇게 보여요. 가만 놔뒀더니. 여러분 내가 들러붙어서 내가 막 쥐어 터트리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안 보여요. 그런데 딱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게 보여요. 그리고 그때 또 역사하세요. 내가 달려들 때 하나님 팔짱 끼고 가만히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못 믿어? 그럼 한번 해봐.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그럼 막 우리가 막 신나서 막 하는데 결국은 안 돼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긴 그때 하나님이 쓱 나서셔서 조금씩 조금씩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맡겼던 것처럼 어느 정도 맡겼습니까?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길 수 있었다면 아마 이야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봅시다. 만약에 이때 야곱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서 에서가 나가서 사냥에 와서 해서 그냥 아버지가 얘기한 것처럼 그대로 다 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에서를 위한 지금 여기서 야곱을 위해서 축복했잖아요. 근데 에서를 축복했다면 이 축복 내용이 똑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예? 예? 그런데 이 축복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축복 우리 안에 복이 있냔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 아니잖아요. 결국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도 이삭을 통해서 아들들에게 내려가는 거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에서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기도를 통해서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나갔겠죠. 왜 그럽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축복하는 한번 그걸 봅시다. 그게 27절부터 나오죠. 자, 27절부터 읽을게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는 여러분 28절에 이걸 육신적으로 보면 뭐 복준다, 포도주가 뭐 어떻고 곡식이 어떻고 부자된다 그렇게 들리지만 그것은 28절을 위한 바탕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29절은 뭐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것은 야곱을 향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을 통해서 열국이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을 지금 표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서를 통해서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서를 만약에 에서가 사냥해서 왔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을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건 제 추측입니다. 에서가 쌍둥이로 낳게 하셨을 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에서는 바깥 들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냥꾼이고 용맹한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도 막 식스팩 있고 막 머슬이 있고 막 그랬던 사람이라면 지금 말로 얘기하면 그 튼튼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야곱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렇게 하면 아마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건 제 추측이에요. 그런데 아마 그게 그런 내용이 아마 분명히 들어갔을 거예요. 그 역할을 한 게 누구냐면 요셉이거든요. 야곱의 열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열두 아들인데 예수님의 조상의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야곱의 전체 가정을 다 먹여 살렸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을 한 게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야곱의 열두 아들인데 여러분 장자가 누구예요? 루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장자는 누군지 아세요? 유다 아니에요. 요셉이 된 거예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러분이 그 지파를 카운트할 때 12지파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지파의 수를 따지면 13이에요.
요셉 둘 나눠.
그렇죠. 그거 왜 그래요 그러면?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요셉의 아들 둘이거든요. 그 누구예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근데 그것도 므낫세가 맏아들이에요.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 모습처럼 요셉이 야곱이 죽기 전에 그렇죠. 아들 둘을 데려가서 축복해달라 그러죠. 그래서 큰 아들은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에 오른손은 팔은 여러분 이게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왼쪽에 이렇게 두고서 기도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아버지 그게 아니고 얘가 장남이에요. 그랬더니 나도 안다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셉이 둘로 나뉜단 말이에요. 왜 둘로 나눈가? 왜 요셉만? 그게 장자란 뜻이에요. 아버지의 유산이 유산을 배분할 때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줬어요. 두 몫을. 그래서 요셉은 둘로 나눈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할 건 뭐냐면요. 성경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죠. 저는 이렇게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의심도 많고 호기심도 많아가지고 아니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 그래도 아니 눈이 안 보여도 아 이걸 만지는데 이거 모릅니까 이걸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 그러면 야곱이 아 저 이삭이 알면서도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예.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삭이 이제 눈도 멀고 그래서 자기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더 살았는지 아세요? 아니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지요.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몇 년을 섬겼는 줄 알아요? 20년. 20년. 예. 7년, 7년, 6년이에요. 예. 속아서 레아를 위해서 7년. 그 다음에 라헬을 위해서 7년. 그 다음에 양 이런 것들 해서 또 6년. 그래서, 그러니 가는 기간, 오는 기간까지 하면 20년이 넘잖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으로부터 20년 떨어져 있는 사람이 이것도 분간 못 하겠습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나타샤 씨 한 20년 더 사실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감각이 그 정도 없지 않잖아요. 아니 여기처럼 그렇게 만지면 아니 이렇게 있는데 남편 아닌 사람이 딱 이렇게 있는데 그거 본건 모르겠어요? 그 알잖아요. 근데 이건 더하잖아요.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저만 의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냐. 하나님이 눈을 감기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삭이 육신적으로 에서를 끼고 도는 그것을 부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기 위해서 이런 걸 벌린 거고 또 리브가는 아들 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엄마 품에서 제가 과거에 그런 얘기 여기서 많이 했거든요. 여기 다 어머니들이니까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 보면요 어렸을 때 하나님이 엄마를 다 데려갔어요.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요셉도 그랬고 엄마가 여러분 자기 동생 베냐민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 요셉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라헬이. 예? 얼마나 힘들게 얻었습니까? 그냥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그냥 물고 빨고 끼고 돌고 그러면서 아이고 말도 못했겠죠. 그럼 성경에 요셉이 나오겠어요? 아니지요. 여러분 내버려두고 포기는 하지 마세요. 자식들에 대해서. 기도로 붙들고 있대 참견 안 할수록 하나님 앞에 맡길수록 우리 자녀들은 제대로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 청소년들 지도할 때 학부형들 세미나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때마다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마음에 100% 꼭 든다. 걔는 소망 없는 애입니다. 그랬어요. 이해되세요? 왜? 딱 엄마 수준이거든. 여러분 자녀가 딱 내 수준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절대 아니죠. 예? 근데 우리는 그 진짜로 대할 때는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손 지금 뭐 대부분 이제 손주죠. 자녀들은 다 장성했을 테니까 손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회방 놓지 맙시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회방 놓지 맙시다. 아멘? 맞잖아요 여러분. 그냥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한테 할머니가 기도하니까 넌 잘 될 거야. 그 잘 된다는 게 뭐 세상 잘 되는 그러지 뭐 매 그러게서 또 이번에 성적 어떻게 나왔어요? 또 이딴 짓을 뭐 하지 말고 여러분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런 분이 계세요.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초저 주일 학교 있고 그런 할머니 계시면 야 지난주에 교회에서 말씀 뭐 들었니? 그런 거 물어본 분 계세요? 학교 공부는 여러분 뭐 만날 때마다 물어보죠.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계시다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자꾸 이거를 일깨워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엉뚱한 거 얘기해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야가서요 할머니 듣고 싶은 얘기 싹 합니다. 그래야 용돈이 좀 더 나오거든. 할머니 듣고 싶은 거 딱 해요. 속은 아니어도. 그러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든 게 누구예요 여러분?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정말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금 무슨 시그널을 주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원하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 기도,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위한 나의 기도의 모습이, 기도의 그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그 시그널이 갔을 거고 자녀들은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대할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만 청소년 사역을 한 25년 했거든요. 뭐 제가 저 처음에 가르쳤던 애들은 지금 몇 살이야? 지금 거의 60이 됐어요. 60 됐어요, 진짜로. 제가 처음에 가르쳤던 애들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랄 때, 아이들이 부모가 됐을 때 그 모습들 다 봤잖아요. 아이고, 참. 여러분,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자녀도 바뀌어요. 여러분 잔소리한다? 바뀌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면은 안 바뀌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이 만지세요.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조금씩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 이상하게 그렇게 또 그런 사람, 어떤 사람 만나게 해서 깨닫게 하고 저는 지금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튜브에 보면 막 수많은 설교자들이 다 있죠. 그렇죠? 어떤 건 제가 우려되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듣는 것을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미국 그 영어권 분들이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복음적인 분들만 아이들이 찾아서 우리 들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면 놀래요. 와, 야,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시면 1초만 사람 바뀌어버려요. 오늘 에서와 야곱. 인본주의 썼던 야곱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형이 아마 평생 자신에 대해서 상처 없이 좋은 관계 가운데서 형은 동생을 도와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걸 차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형을 두려워하고 나중에는 삼촌한테 돌아올 때 죽일까 봐 막 400명을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막 거리질에 겁먹어가지고 막 난리 부리잖아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야곱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여러분 야곱이 죽으면 그리스도가 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야곱을 보면 쉽게 보면 뭐냐면요. 죽도록 고생하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고생할 거 다 하고 우리 성도들도 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꼭 저 맞아야 움직여. 가만히 있으면요. 딴짓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럼 저 맞아야 돌아와요.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요. 교회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도 않아. 이제 제가 저도 교회 생활 아니 목회 생활만 제가 지금 30몇 년을 했거든요. 거의 40년이 됐어요. 다 보죠, 성도들을. 저희 교회에서만 지금 38년 가까이 돼가요. 그러니 다 보잖아요. 오랫동안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이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뭐 1, 2년 본 게 아니니까. 그런데 진짜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뭔가? 빨리 배워서 나도 축복받아야지. 또 그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 없애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내가 좋든 싫든 남들이 뭐라 그래든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있는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서 막 죽어라 하고 막 피 터지게 봉사하고 헌신 안 해요. 예,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장소에 하나님이 꼭 보내세요. 그런 사람들을. 참 놀라워요. 아마 캐티 씨나 장미 씨나 아마 그런 걸 몇 번이라도 체험했을 수 있는데 제가 여기 20년 이상 됐거든요, 지금. 여기 온 지가. 그런데 매주 설교가 다 다르죠. 그런데 특별히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요. 사람들이 많이 안 왔을 때예요. 아, 진짜예요? 예, 네, 진짜예요. 몇 명 안 와요? 뭐 보통 우리가 보통 한 10명 이렇게 있는데 요즘 조금 적어졌지만 아니 무슨 약속한 것도 아닌데요. 막 서너 명, 두세 명, 어떨 때 한 명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확 역사하시는 성령이. 그걸 제가 짜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그런 날은요. 그런 날은 하나님이 이 증거를 안 남겨요. 그 뭐냐면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죠? 그런 날은 녹음 안 돼요. 아, 정말이에요. 이건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안 남겨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뭐 아, 이것 바쁘다 빠지고 뭐 어떻다. 그런 사람들은 그럴 때 놓쳐요. 예. 네. 그런데 그냥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분들 있죠. 제가 우리 전임 목사님이 한 번은요. 주일 설교를 2시간을 했어요. 주일 설교를. 그런데 그때 제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카세트 테이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 찍 해서 이제 탁 하면 우리가 90분짜리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45분이에요, 설교만. 그러면 보통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밑에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다 끝났는데 안 내려와. 어른들이 계속 봤더니 위에서 막 뒤집어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막. 그리고 내려왔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때 제가 전도자, 전사님 오늘 거 녹음 됐죠? 그래서 45분 됐죠. 안 남겨요. 또 한 번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날은 더 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한게 아니고요. 어떤 집사님 돌아가셔서 장례식에서. 근데 여러분 장례식을 교회에서 했으면 괜찮은데 퓨너럴 홈에서 했는데 설교를 2시간 했어요. 완전 다 뒤집어졌어요. 사람들 막 다 눈물 줄줄 흘리고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산하고 뭐 어쩌고 저 그런 사람들 고를 때 싹 빠져. 아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 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목회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온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가 잔머리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갈 때 그런 자들이 묵묵하게 은혜 받으면서 내면이 변화돼요. 내면이. 야곱은 그걸 못했어요. 야곱은 그걸 못했어요. 얼마나 잔머리 굴립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잔머리에 자기보다 더 대가인 외삼촌 만나갖고 아주 직격당하잖아요. 딱 여러분 우리 수준이 딱 그래요. 뭐 우리는 뭐 다릅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예? 너무 잘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것은 야곱의 인본주의에서부터 불신앙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예? 자기가 심은 건 이제 그 다음에 다 당하는 거예요. 자라면서 이때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심어놓은 거 또 부모의 또 어떤 불신앙이 내려간 거 그게 결국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통이 시작되죠. 야곱은. 아 여러분 말이 그렇지. 아니 여자를 부인을 위해서 14년을 종살이를 한다? 이야 이거 참 라헬이 예쁘긴 예뻤나 봐요. 그렇죠? 이야 그러니까 그거에 묶일까 봐 일찍 데려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너무 마음 주지 마세요. 그 사람 죽이는 길입니다. 너무 여러분 너무 손주들을 물고 빨고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면. 할머니가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자녀가 돼야죠. 우리 그런 손주들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막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조용히 뒤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만 슬쩍 복음으로 아이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거예요.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계속 축복해 주세요. 제가 여기서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을 이 그 기도로 지원을 하세요. 뒤에서 기도로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 나가서 싸우는 군인도 중요하지만 더 지금 현대전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뒤에서 지원 사격하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포를 그냥 계속 때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의 인생은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손주들이 20대, 30대 됐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낙원같이 바뀔까요? 여러분 생각하면 끔찍하죠? 예. 지금부터 그때를 향해서 계속 기도의 포탄을 떨어뜨리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런데 거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세요. 예, 믿음의 동역자들. 그러면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계속 서로를 도우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는 신앙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면 너무 좋아요. 예. 저는 참 감사한 게 이건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희 선조들의 기도 응답이에요. 저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어요. 예. 지금 우리 교회 새벽기도 월요일마다 하시는 우리 박병준 목사. 고등학교 미국 오자마자 만난 친구들이거든요. 예. 또 저 뉴저지에 있는 제 또 친한 친구 집사 다 믿음의 동역자. 지금 거의 40년 그렇죠. 거의 40년 넘었지 내가. 77년도니까. 아니야. 넘었나? 넘었죠. 50년 다 돼 가는구나 이제. 예. 네. 그렇죠.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정말 싫은 소리도 할 수 있는 친구예요. 예. 네. 싫은 소리도 할 수 있는 친구. 여러분, 정말 제가 그 친구들을 통해서 받은 영적인 그런 혜택은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힘을 많이 얻어요. 예, 저에게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예.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배우자. 그렇죠. 잘 키워놨더니 여자 하나 이상한 데 들어와가지고 그냥 말아먹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 또 이상한 남자 만나가지고 그러면 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지만 그거를 여러분 지금부터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 며느리 사위들의 아이들 전 오래전부터 기도했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뭐 어느 나라 사람일지도 모르고 지금 뭐 교제하는 애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 숨어있는 영적 문제들 상처들 약점들 이상한 성격들 성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그거를 기도로 폭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너무 중요하죠. 이게 믿어지는 사람 기도의 능력이 믿어지는 사람이 기도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이 안 들어. 근데 믿어지면 어우 당연히 하죠.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껏 그런 거침돌 없이 신앙생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반을 우리가 닦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삭과 리브가가 이걸 잘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닉에 있는 믿음이 네게 있는 너에게 있는 것도 내가 본다.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부터 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는 늙었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만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가고 우리 후대들에게 내려가고 계속해서 내려가면 어떤 가정이 되겠습니까? 가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후사는요, 유사는 천대까지 내려간다 그랬어요. 천대. 그러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창세기 27장 말씀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 이 가정 안에 일어난 일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대에 후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고 주님에게서부터 떠나가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붙잡고 있다면 잠깐 떠나는 것 같아도 분명히 하나님이 불러주실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영적으로 기도하며 지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